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강릉에서 대덕에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2차 캠프여서 그런지 훨씬 분위기가 좋고 또 저는 2차 캠프에 복음반을 맡게 됐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예전과 훨씬 진지하고 말씀 속에 마음이 이끌려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전반적으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참 새롭게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차 때도 저들이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가셨는데 2차 때 저희 380명 접수됐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50명 가까이 왔어요. 매일 새로운 분들을 형제자매들이 모시고 올라오는데 이 담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가족들을 모시고 2명, 3명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매일 서울에서 누구를 태우고 누구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정말 그 소식만 들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여름 캠프에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갈아서 보내주셔서 그런지 구원을 받은 분들이 복음이 너무 뚜렷하고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또 형제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때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역자와 마음의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들이 1차하고 2차 이제 부인들 직장에 다니는 부인들만 하루 1시간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갔는데 이분들이 서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왔는데 보니까 가슴에 명찰을 달고 왔더라고요. 명찰이 급히 없어가지고 견출지 제일 큰 거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2차 캠프에도 직장인 그 모임을 간다. 한 30명 왔는데 3분의 1은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다 이렇게 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동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니까 저하고 얼굴 한번 맞대고 인사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옛날에 수양에는 명찰이 있었잖아요. 그룹교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명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게 그렇다. 그래서 3차 때는 우리 강남 교회만 명찰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교회는 이제 딱 명찰을 가슴팍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니까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고, 이제 강남 교회라 그래서 남들이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강남 교회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뒷전에 못 빠져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렇게 삶 속에 묶여 있고 또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신앙이 안 돼서 한계가 오고 마음이 답답한데 선뜻 마음을 내놓고 이제 교제를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수양회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쪽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 막 상담하고 한쪽에서는 또 기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딱 마음이 정착되지 않은 형제자매들,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 교제를 붙여서 매일 아침 그리고 오전 저녁 계속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저번 한 주간 동안 16명 상담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만나면서 행복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어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갇혀있는 분도, 아니 저분은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어그러져 있지? 저분은 어떻게 반항적이지? 저분 어떻게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지?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다 보면 저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 때문에 저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 딱 제껴놓고 보면 그 마음은 참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사단이 어릴 때 그 불우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저 마음 저렇게 굽어놨구나. 저 마음 저렇게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놨구나. 저 마음 저렇게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런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면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돼서 말씀 앞에 하나하나 이끌려지면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고 연결되어질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저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부인의 임원들은 1차 참석했는데도 막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막 하루씩 이틀씩 또 올라와가지고 또 살피고 마음 쏟고 그리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세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세계, 그러면서 믿음 안에 서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 정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자매님이 어디 신방을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여행사였는데 그 사장님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성경을 펴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을 하시던 분이 부도가 나서 이제 재산을 아파트 그리고 땅 하나를 이렇게 잡아놓기 위해서 아내하고 문서상 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하고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합의 이혼을 하고 법정을 나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오늘부로 나하고 끝이다. 아니 그냥 문서상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아내는 당신하고 나는 오늘부로 끝이다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결혼하고 1년 딱 행복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아이가 다 커서 이제 때가 되면 이혼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일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한 달 지나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에 가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디서 내 이야기 듣고 오셨어요? 아 왜요? 제가 그래요 지금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요? 이 사람하고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없어요. 아이가 셋 있는데 이 아이들 커서 결혼 딱 시키고 나면 저는 이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것도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분들을 대전도 집회 초청을 했는데 첫날 그 부인이 혼자 오셨어요. 말씀을 마쳤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했지만 마음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를 받고 뭔가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혀진 그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 마음의 벽을 넘을고 남편하고 흐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오직 좋겠어요. 본인도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예, 가능합니다. 구원 받으면 가능합니다. 내 마음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으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결혼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때로 막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야 부부싸움은 서로가 피해자라가지고 예? 가해자가 없어가지고 참 상담하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 서로가 다 가해자인데 본인들은 다 피해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자매님은 왜 남편 편을 드느냐 그러고 형제님은 왜 아내 편만 드느냐고 나를 잘못됐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셨죠? 그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붙여주셨죠? 비록 형편없는 내 눈에는 그런 남편이지만 그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아내를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예, 그건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으면 삶도 하나님으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 버리고 내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렇지. 자, 예수님으로는 하나의 아내예요. 가니까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반드시 예수님으로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목사님께서 어제 우간다를 이제 들려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이제 계시는데, 원래 5일 일정인데 6일로 일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거죠. 11시에 실무진과 만나서 교육부 장관, 차관, 그리고 경찰서, 교도소, 그리고 교육부, 이제 실무자들이 다 그곳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하고 MOU 체결을 했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오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그리고 이제 차관하고 마지막 미팅을 하고, 우리가 목사님이 IYF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100%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나오셨다 하더라. 목사님이 꿈을 꾸는 것 같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내가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그리 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가시는 그 일정이 또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예. 목사님이 공항에 나가기 전에 우간다에서 하만이 모르는 게 있다. 하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모르드게 뒤에 에스더 왕후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러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면 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죠? 모르드게 뒤에 왕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드게 뒤에 모르드게 편에 왕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내 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모르드게 편에 왕후가 함께하고 있어서 하만이 아무리 높은 장대를 나무 영틀을 달아놓고 거기에 매달려고 해도 절대로 매달 수 없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 섰어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장수인데 그 거의나 다름없는 장수 앞에 다윗이 섰는데 골리앗이 볼 때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세상에 이 조무래기가 나를 상대하려고 오다니.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다윗 편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감히 다윗을 가소롭게 여기는 것.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자기로서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섰더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섰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골리앗은 결코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보 명궁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바보가 명궁이 되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그렇게 해서 명궁 된다면 누구든지 명궁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보가 환시를 쫙 땡겨가지고 딱 쐈는데 저기에 분명 표적 있는데 저기 가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환시를 딱 땡겼는데 화살이 저기가 맞았어요. 그 꽂혀있는 그 자리 가가지고 아버지가 표적을 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궁이 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 나오겠지요. 백발백중 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바보지만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가 딱 표적 그려주니까 명궁이 되듯이 우리도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표적 딱 그려주면 우리도 바보 명궁이 아니에요. 예, 바보 명궁이죠, 그죠? 빌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배불리게 하랴.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배부릴 방법, 배부릴 그 배를 불릴 수 있는 조건, 능력을 다 예수님 안에 갖추고 있어요. 자,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걸 주겠느냐? 그들을 배부르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주죠? 빌립은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리다. 사실은 그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겠어요? 빌립은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자기 주장이 더 크고 자기가 보는 형편이 더 크고 자기 판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가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보는 눈을 믿고 갔을 때 그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맛볼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빌립의 마음에 예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개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커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빌립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형편에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교회를 떠난 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막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전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마디가 안 들어가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아니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저렇게 황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목사님은 말을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변화를 받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하루를 지나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대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살기 위해서 교제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 목사님하고 어찌 자기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저게 악령이 들려서 그렇구나.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저분은 저렇게 복음 앞에 살잖아. 저분을 통해서 열매가 있잖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 저분을 통해 하나님 나타나고 있잖아. 네가 뭔데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너무 커져 있어서요.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저렇게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어둠 속에 살아갈까? 빌립이 자신이 커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 어디서긴 어디서겠어요? 예수님께죠. 예수님께 방법 있잖아요. 예수님께 길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 주님 당신 믿어요. 주님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내 안에 커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거고, 육신의 세계가 더 커져 보여서 그냥 육신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대통령을 만나도 거침없이 오직 복음 이야기하는 거 외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을 만나든 의사를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총장을 만나든 경찰청장을 만나든 전 영부인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세계를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목사님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복음을 내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너무 작고 복음이 커져 있어서, 복음이 너무 크고 능력이기 때문에, 목사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데, 야, 우리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복음도 꺼내놓지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 길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력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 자매님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불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육신이 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면 보혈의 능력이 그 마음에 임하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왜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죄를 범할 수밖에 없느냐.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어찌 그 육을 쫓아 살겠어요. 이렇게 복음이 큰데.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그렇지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해줬어요. 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장소라 말입니다. 아멘. 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치 않아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잖아요. 이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되고 내 마음이 복음이 커져 있으면 세상을 이길 거예요. 육신의 유혹을 이길 거예요. 죄악을 이길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주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지만 복음이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래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 십자가 흘리신 피는 부정한 피야.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이 눈보다게 씻어 다시 예수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결국 행위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멸망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이끌려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 같지만 실제 이 여자를 주님 앞에 이끌어다 놓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온 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데 이 여자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여도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 묻네. 모세 율법으로는 이전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으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까지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 예수님께 묻고 있네.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의 운명은 내가 죽고 사는 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저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야? 예,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인생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내게 모든 게 달려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 달렸네.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실까? 예수님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자기 눈앞에 어떤 형편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다 뭔가를 쓰시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간음죄에 잡힌 여자에게 들려진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고 그를 정죄하는 무리들이 그를 정죄하고 구속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거기서 건전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곁을 다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정죄한 자가 없나이다. 그들은 떠나갔지만 그 여자의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 여자는 아직도 마음이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는 무리들을 인하여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그 마음을 거기서 풀어 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이 여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끝내주시더라고요.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의 마음에 슬픔을 끝내주시고 절망을 끝내주시고 어둠을 끝내주시고 사망을 끝내주시고 그 여자의 마음에 생명이 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마음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어느새 그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어느새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어느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 한마디가 이 여자의 마음에 굳게 세워져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정확하게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이 위치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거기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사랑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주님에서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받았지만 왜 교회에서 떠나갑니까? 왜 세상으로 떠나갑니까? 왜 악한 영에게 끌려서 떠나가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결코 그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현장범이 되게 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거기에 이 여자를 두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여기 7장 53절, 7장 마지막 절이죠.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1이라고 나눠져 써져 있죠? 자, 1이라고 써져 있죠? 예, 자, 밑에, 맨 밑에 내려가서 어떤 사본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해놨어요. 이야, 오늘 이 성경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아멘. 감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마음이 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지금과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자신도 잘할 수 있다고 자기를 세우고 살았는데, 율법을 범하고 나니까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둠에 갇혀있는 데서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데 그 두려움을 끝을 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간음죄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금요일 저녁 집회 시간이 다 됐는데 1차 캠프 때 구원을 받은 이제 형제님이, 그 형제님 부부가 이제 2차에도 오시면서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막 불편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하여튼 여기 있게 됐는데, 그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부처님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내 속에서 내가 부처님을 믿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분 성경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머니, 전에 어떤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아주머니에게 태초에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죠. 아주머니 부처님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까 읽질 않고 웃고만 있더라는 거지. 왜 안 읽으세요? 왜 웃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에이 안 어울려. 여기는 하나님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머니 부처님하고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높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높지. 그러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게 했잖아요.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은 손으로 지은 모형이고 참형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저 영원계 안에 있는 그 성막으로부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요? 자기 피. 따라해 보세요. 자기 피. 자기 피.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이 피를 믿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가 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믿는 자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 서 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말라져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 서 있으면 얼마든지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며 주께 나를 드리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며 어둠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을 능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성실이 아니죠. 인간의 의로운 것이 아니죠. 인간의 경건한 그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겠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저 어둠을 이기게 하겠구나.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어둠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 앞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 믿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생각해 보면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 주님의 피가 나로 이 복음을 섬기게 하시겠구나. 그 주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이 형편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주님의 피가 이 산을 넘게 하시겠구나. 주님의 피가 나 같은 인간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게 하시겠구나.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법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로 죄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돼서 내 안에 거하는 나도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돼서 이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저렇게 해외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겁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피가 나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